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지금 자신이 계획했거나 자신이 예상했던 일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 그럴 것이 어떻게 일개의 미디안의 목자가 절대 권력을 지닌 애굽 제국의 왕과 맞서서 자기 백성을 데려 나가겠다는 것을 계획으로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 전부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예상으로 이루어진 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의 밥이 되거나 식인 물고기의 미끼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3개월 동안 몰래 길리웠다가 더 이상 부모가 감추어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냈는데 신비하게도 바로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의 양자가 되었고 그런데 또 키움을 받은 것은 그의 생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겉 신분으로는 바로왕의 딸의 아들이었지만 그 속 혈통으로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즉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 사람이면서도 애굽인의 길과 히브리인의 길을 동시에 걸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30여 년 전에 TV에서 본 사극의 주제가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극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제가 기억나는 그 사극의 주제가 대목이 이렇습니다. 한 길에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지만은 한 몸이 어찌하여 갈 길이 두 길인가. 그 다음에 뭐 님사랑 나라사랑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극의 주인공이 사랑을 택하자니 조국을 배신해야 하고 애국을 택하자니 사랑을 잃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면 모세는 애굽인의 길을 걷는 것은 곧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길이고 히브리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애굽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원했거나 소원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애굽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히브리인의 길을 철저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딸이었던 십브라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건 역시 모세가 계획하지 않았고 또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의 길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걷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옥신각신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이렇게 옥신각신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창조주에게 맞짱을 뜨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섯 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그 모세가 자기에게 내려진 변명을 거부하는 첫 번째 모습이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너를 그 일에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반응이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러면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미디안 그 목자들 중에 그 양 100마리를 도둑질해 간 그 목자들이 있는데 가서 걔네들을 좀 설득해서 그 양 좀 찾아올래?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예 하나님 걔네들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가살이하는 모세와 바로왕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제가 중국의 후진다오 총리를 그 주석을 만나러 가서 과거에 200만이 넘게 살았던 그 조선족이 살았던 그 연변 지역 지금은 100만 명도 채 살지 않는데 그곳을 다음 달부터 조선 땅으로 그 대한민국 땅으로 갖겠다고 하면 후진다오가 그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아니면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캘리포니아 전체는 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 LA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대한민국에 넘겨주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동족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의 이 어안이 벙벙한 저항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약속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사는 방백의 치적을 살펴보고 또 백성의 질고를 살피기 위해서 왕명에 의해서 비밀리에 파견된 특사였습니다. 의사는 변장을 하고 다니다가 관리의 비리가 밝혀지고 나면 출두를 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심하면 봉고파직, 그러니까 창구문을 잠그고 그 관리를 직무에서 면직을 시키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들은 의사가 떴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임금이 보낸 관리입니다. 임금이 보낸 관리 앞에서도 그 지방 관리가 벌벌 떤다면 그 의사 뒤에 임금이 서 있다면 그 지방 관리는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명의 질문을 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암행 의사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그가 임금이 보낸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 암행 의사가 아니라 암행 한조사라면 아마 코로 웃든지 아마 코로 방귀를 끼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금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한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라는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다신교의 국가였던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신교의 애굽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속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 중에는 더 고급한 신이 있고 더 저급한 신도 있고 더 센 신도 있고 약한 신도 있고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하리까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 밖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자상하게 당신은 어떤 분이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변명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왕을 독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성경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면 몰라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살인범이 되어서 도망가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고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뺐더니 손이 나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피부가 본래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받은 그 소명을 잘 수긍하지 않자 모세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친절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듣고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다가도 이처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친히 이적까지 보여주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할 줄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네 번째 변명 의사를 4장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모세의 네 번째 거부 이유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애굽의 말을 많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바로 왕을 상대하려면 뛰어난 논리와 또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거부 의사에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지은 것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말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변명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긴 설교 가운데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모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말과 행동에 능했다고 합니다. 즉 모세는 말에는 철저한 논리를 지닌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행동은 불도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의 자괴감 또 지난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 날의 상처가 여전히 그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이제 순종할 것 같은데 모세의 고집은 고래 힘줄 같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명 의사를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피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발부둥을 치며 피하려고 합니다. 이 핑계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우리가 주눅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한 부분, 우리가 잘 할 줄 모르는 부분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까지 준비해 놓았다고 하자 모세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에게 모든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처음 넘어야 할 산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신세를 진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신세를 진 야곱이 야반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모세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인에게 가서 자기 형제들이 잘 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형제들 중에서 또 연세가 높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직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무슨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닌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에 북한의 주체 사상의 대부였다가 1997년 2월에 북경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고 4월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황장엽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 권력 서열 26위였고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대한민국으로 온 이후에 늘 북한에서 보내는 간첩들의 암살 대상 1호였습니다. 심지어 탈북자로 위장한 암살범도 있었습니다. 황 씨는 북한에 그 부인과 이남 1녀를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가 북한을 나온 이후에 그 가족들은 모두 숙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권력 서열이 26위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그도 편하지 않았겠지만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상당히 곤경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잊으려고 하면서 40년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이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인 어른에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럴까요를 묻거나 자신이 받은 소명이 바른지 그런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그 소명이 아니라면 거부하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맞음을 확신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단일수록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배우자를 정할 때나 또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또 아니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문자 그대로 조언이지 결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결정, 내려준 결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그 결정을 내려준 사람의 인생이지 자기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후에 곧바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는 돌아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펜이 있으시면 표시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예, 다섯 번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눌림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돌아가다에 대한 돌아가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 슈브는 히브리 말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갔던 길을 방향을 돌려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회개하다도 이 슈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졌던 인생이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돌아가다는 단어가 단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객지는 도해지고 예 고향은 아마 그 농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다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농촌에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미디안에서 고센이나 애굽의 왕궁으로의 장소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금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않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이 미디안이 아니지 않느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망이 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입니다. 그 노리다의 박하시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나 무엇을 샅샅이 수색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수구로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는 것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의 한 중앙에는 틀림없이 바로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사람을 찾는 것과 왕이 사람을 찾는 것 사이에는 그 규모와 자세함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22년 만에 만났을 때 그들은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22년 전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들에게 그것이 눌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또 17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용서를 빌고 마음이 불안하였는지 직접 가서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팔고서 39년 동안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고 39년 동안 눌려 지냈지만 요셉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범이랑 살인범은 형량이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각종 눌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치유함과 눌림에서 벗어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직면하게 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본래 자기가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의 통로가 되므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도록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행할 수 있는 이적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준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한 20번 정도 더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장자를 죽여서라도 내 장자를 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과도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언제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가고 전부 다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전부 다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길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은 거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주막이라고 그럴까요? 또 아니면 여인숙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예 부르시지 마시지. 그리고 시포라의 행동도 빨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포라는 아들의 생식기에서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은 발이라기보다도 그 히브리 말로 발은 그 남자의 생식기를 점잖하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에 그 포피의 앞부분을 자릅니다. 그것은 그 생식기 전부를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지 내가 생물학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를 낳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가는 것은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모세의 뜻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미디안 사람인 시포라가 반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죽을 지경이 되자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 또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 자신의 삶이 구별되게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시포라와 이 두 아들은 할례를 행한 후에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족들은 나중에 18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그 행한 모든 이적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만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주변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말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도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전해지고 그 뜻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알려준 협상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협상을 해야 하는 특사는 그 왕이 알려준 협상 내용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아래에 있고 그 범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모세나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 계획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교회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갔던 것을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00만 볼트쯤 전류가 나오는 그 초강력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지팡이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사용하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 자체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그 10월 31일에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면제부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95개의 반박문, 정확하게는 사실은 의견서를 붙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대한 종교개혁의 물결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도 학교 게시판에는 수많은 데자부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에는 데자부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인 그 데자본은 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자본을 통해서 세계 교회는 물론 중세 시대의 물결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데자본가 바로 하나님의 데자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55년에 독일계 미국 목사인 프란시스 셰프와 이디스 셰프 목사 부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알프스산 기석 유에모라는 마을에 피난처라는 의미의 라브리라는 샬레에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었습니다. 셰퍼의 글에 의하면 당시 제네바 소속의 제네바 국가교회의 소속 목사 60명 가운데 두세 명만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셰퍼 목사님은 단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그곳을 찾는 사람들과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라브리를 시작했습니다. 5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에도 한국 라브리가 있고 전 세계에 10곳의 지부와 자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들은 수많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샬레들이 있습니다. 셰프 목사님이 그 샬레에서 라브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샬레는 겉보기에는 그 수많은 샬레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샬레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샬레가 하나님의 샬레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라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조, 하나님의 제철, 하나님의 누구,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출애굽의 통로로 삼아주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는 힘이 없지만 그것을 모으면 주먹이 되듯이 다섯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모두에게도 다섯 번이 아니라 50번, 500번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앉아 머리 숙이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용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